제3장 영적인 판정 세 번째 진단과 판정의 근거. 우리는 이미 판정의 원칙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분별하는 것과 영으로 사람을 만지는 법을 보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아야 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더 보기로 합시다. 진단. 당신이 영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상태를 느낄 때 그의 말을 만지고 영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당신이 그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며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의 영을 만지는 것이 한 방면이고 진단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사람의 영을 만지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을 느꼈을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의 영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의 한마디 말을 만지고 또 그 배우의 영을 만진 후에 어떻게 진단해야 합니까?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충분히 폭넓고 많은 배움이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 단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형제의 말을 듣고 그가 쉽게 성질을 낸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에게 충분한 체험과 배움이 없다면 그가 성질을 내는 원인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성질이 교만해서 나온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참을 수 없고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그의 교만을 만져야 합니다. 그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성질을 내는 것이 단지 병의 증세이지 원인이 아님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질을 내는 것이 단지 증세라는 것을 안다면 병의 원인을 찾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배움이 부족하다면 그의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고열이 병의 원인이 아니라 증세인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단지 고열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열의 원인을 찾아야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영을 사용하여 사람의 영을 만지는 것은 마치 온도계로 사람의 체온을 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성질을 내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지 못한다면 그를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인내하라고 권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에 그는 여전히 화를 낼 것입니다. 당신은 성질을 내는 원인을 알아야 하며 자신이 성질을 내는 원인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진단이 한 걸음이고 치료는 또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정할 때 첫 걸음은 영을 사용하여 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을 사용하여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단을 내리는 것으로 병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치료입니다. 만일 당신이 항상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배운다면 교만이 사람으로 성질을 내게 하고 주관적인 것도 쉽게 사람으로 성질을 내게 함을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성질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커다란 희망에 이르지 못하거나 사람에 의해 꺾어지면 성질을 냅니다. 우리는 항상 관찰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전에 스파크스 형제는 관찰에 능숙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도울 때 반드시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사람을 도우려면 반드시 병의 원인과 증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당신 앞에 놓여지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고 또 형제 자매들 앞에서 자신을 감찰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 우는 것에 관해 말한다면 당신은 아주 눈물을 잘 흘리는 한 자매와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매를 만났다고 합시다. 이미 당신이 영 안에서 느꼈지만 어떻게 판정해야 할지 모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반드시 우는 것과 울지 않는 것이 일종의 증세임을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우는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는 것과 울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사람에게 울라고 권해야 합니까? 울지 말라고 권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우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그에게 울지 말라고 권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울지 않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그에게 울라고 권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우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먼저 자신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자신이 가장 좋은 선생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언제 울며 왜 우는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는 것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우는 것은 자해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보배롭게 여기고 아까워하고 자신을 가련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나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이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는 생각할수록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오며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의 환경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격동시켰기 때문에 그는 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의 자의심은 졸고 있지만 일단 환경을 만나면 자의심은 격동됩니다. 그러므로 자의심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치심을 당했기 때문에 웁니다. 그는 원래 쉽게 변하지 않고 완악하고 자유하며 움직이지 않고 쉽게 울고 웃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환경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므로 우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치심을 당해 부드럽게 되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우는 것에 최소한 두 가지 원인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이후에 당신이 사람이 우는 것을 보면 이러한 원인을 비교해서 그가 왜 우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치심을 당한 사람은 반드시 웁니다. 우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울지 않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에 의해 치심을 당한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나는 울어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반드시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많은 환경을 통과하고 많은 치심을 당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배움이 없고 영적인 인식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환경 또한 많이 거쳤지만 영적인 공과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원칙에 따른다면 환경을 많이 거치면 성령의 다스림이 많아지고 마땅히 많은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왜 두 사람이 동일하게 환경을 많이 거치고 한 사람은 강팍하고 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다 영적인 공과를 배우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병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런 사람들의 병세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더욱 그들의 병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세다면 그에게 임한 모든 시련이 영적인 효과가 없고 영적인 축복이 될 수 없으며 단지 고통스러운 환경에 불과함을 압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 중에 어떤 토기는 선반으로 깎다가 망가졌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파쇄된 그릇처럼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게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다루심에 만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자신의 머리를 지나는 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차에 태워 다른 사람의 머리를 지나가게 해야 옳다고 여깁니다. 그는 다스림을 받을 때 화를 참고 오해를 받는다고 느끼며 하나님의 길은 틀렸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순복하지 않으며 감사와 찬양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합니다. 또 당신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면 그도 많은 환경을 통과했고 성령의 다스림도 있지만 영적인 배움과 인식이 없고 성령의 다스림이 그에게는 효과가 없음을 볼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사역의 말씀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상황에 대해 알기를 배워야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발생한 상황의 의미를 단정하기도 배워야 합니다. 단지 40도의 열이 난다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무슨 원인으로 열이 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열이 나는 것은 신체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의사처럼 관찰해야 하고 자신이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3-4-5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자주 시인하고 자신은 믿을 수 없다고 자주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행을 반복해서 계속하게 되면 자신의 영 안에 쉽게 느낌이 있을 뿐 아니라 형제들에 대해서도 그의 증세와 병의 원인과 치료를 받는 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고령산에서 훈련생들에게 간증하게 하여 각 사람의 영의 상태를 만질 뿐 아니라 약간의 진단을 내리고 어떻게 치료를 받는가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판정하는 일에 많은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판정의 근거, 형제 사랑. 우리가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기를 배우고 사람의 병을 판정하는 것의 기본 조건과 근거는 바로 사람을 알고 판정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 지식을 구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알기를 구하지 않지만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알기를 좋아합니다. 비록 우리가 형제들의 상태를 알아야지만 이것은 호기심을 위한 것이나 사람들의 일을 알고 싶어하는 흥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상태를 많이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미 우리 자신은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물을 여유가 없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줄곧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고자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물으려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큰 병에 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산에서 배운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로 사람을 비평하거나 잘못을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봉사를 위한 것이고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한 형제를 알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그를 나의 손에 두어 나로 하여금 그를 알고 돕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안배로 그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의 일에 대해 알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고의로 다른 사람의 일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을 마음대로 조사하여 말거리로 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로 함부로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는 것은 그를 도우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의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의 왕래는 사랑의 근거지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자매와 지식의 의지에서 교통해서는 안 되며 사랑으로 인해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통의 근거는 항상 사랑이며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교통은 지기를 찾는 것이지만 우리의 교통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식에 근거해 교통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그분의 지식에 대해 근거하여 나와 교통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당신이 지식에 근거해서 형제자매와 교통한다면 주님은 형제자매를 아는 책임을 당신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많이 알수록 당신 자신은 그리스도인 되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식에 따라 사람을 안다면 그의 모든 사람에 대해 머리를 흔들며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장모 형제에 대해 머리를 흔들고 이모 형제에 대해서도 머리를 흔든다면 교통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최후에는 자신에 대해서도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 우리와 형제들과의 왕래와 교통은 오직 형제 사랑의 위치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아는 지식은 단지 그를 돕기 위한 것이며 그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는 당신이 그에게 사역할 때에서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과 형제를 아는 지식을 절대로 혼합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위임을 맡길 수 있는 종은 사람을 대할 때 지식과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잘못 섞어 놓는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사랑과 지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의 결점을 알아야 하지만 아들의 결점을 안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왕래는 사랑에 근거합니다. 사랑은 어리석은 것으로 아들에 대한 그의 지식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형제와 교통할 때 그의 잘못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가지고 그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왕래할 때 오직 사랑 안에 있어야 하며 지식의 근거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치 형제의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야 합니다. 우리와 형제 자매와의 왕래는 항상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유다를 대한 것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유다는 도적이고 자주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지식의 근거에서 열두 제자를 대하셨다면 반드시 유다에게 돈을 관리하도록 맡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유다가 도적인 것을 아셨지만 여전히 그에게 돈을 관리하게 하셨고 그를 대하는 것이 다른 열한 제자와 동일했습니다. 3년 난 뒤 다른 사람에게 유다가 도적임을 알게 하는 태도를 나타낸 적이 없었고 심지어 어느 날 유다가 그분을 팔려고 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조금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떡을 뗄 때에도 제자들은 다른 느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는 머리와 교회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집을 관리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아버지의 가산이었지 아버지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들에 대한 인식은 그들을 아들이 아니라 가산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외적입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주님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가 아니었으며 교회 안에서 지체와 머리의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유다를 용납했는데 그것은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것은 외면적인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끝까지 유다의 돈을 훔치는 행위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움직임이지 그리스도인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50세 전후가 되면 지혜와 체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빈틈없고 노련해집니다. 그는 남은 여생을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의 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른 사람에 관해 얻은 지식을 통하여 빈틈없고 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형제자매를 대하는 것이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면 수많은 십자가가 감소될 것이며 수많은 번거로움이 감소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형제자매에 대한 지식이 아직 작지만 몇 년 후는 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 것이고 그때는 당신이 사람들과 몇 마디만 해도 그 사람을 알게 되며 사람을 사랑하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지식에 근거하여 형제를 대한다면 빈틈없이 노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타락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존해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인식을 준다면 그것은 오직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속임을 당함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사랑이 다스려야 합니다. 절대로 당신이 형제자매를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해 총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을 아는 것이 오직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 그 지식으로 단지 총명한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만일 이렇게 사람을 아는 것이 총명한 것이라면 주님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유다가 돈을 훔치는 것은 주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둑질을 당하지만 주님은 눈을 뜬 채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받은 명령은 돈을 유다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돈을 관리하도록 했다면 아마 금방 다 써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마태에게 관리하게 했다면 아마 식비를 지불할 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 관리하게 했다면 더 많이 훔쳤을 것입니다. 유다는 배후에서 다른 사람도 돈을 훔친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관리하게 했다면 돈은 관리할 수 있지만 말하는 입은 관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 한 사람의 입마저도 관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유다에게 돈을 관리하도록 하신 것은 비록 한면으로는 그가 훔쳤지만 또 한면으로는 비밀을 지킨 것입니다. 주님이 유다에게 돈을 관리하도록 한 것은 돈을 훔쳐가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관리하게 되면 아마 문제는 더욱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더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초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총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며 우리로 하여금 형제의 문제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다른 세계의 일입니다. 당신이 형제를 알수록 당신의 길이 더욱 좁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속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